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흐르게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베토벤의 합창교향곡을 들으면 이게 마지막 4악장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부분인데요. 찬송가에도 수록된 그 환희의 송가 기뻐하며 경배하세요.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이런 음이 이제 계속 4악장 내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지휘자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지만 그 25분 정도 이제 연주가 보통 되는데요. 이 25분 정도 연주되는 4악장에서 이 주제 음이 굉장히 여러 번 반복된다는 것을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클래식을 들으면 잘 졸기 때문이죠. 그렇게 이제 이 베토벤의 합창교향곡 4악장을 듣다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관악기가 솔로로 하고 또 현악기가 또 받아서 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솔로 연주자가 독창자가 그 멜로디를 부르기도 하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단원의 막으로 가면 이제 모든 악기와 합창단이 다 함께 그 멜로디를 연주하게 되죠. 한 주제를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또 그리고 아주 다양한 느낌으로 번갈아 가면서 계속 반복해서 주제를 발전시켜서 절정에 이르는 그런 어떤 기교들 그리고 그 감동을 주는 긴장을 구축하는 작곡가의 실력을 우리가 그 음악을 듣다 보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곡일수록 주제를 반복하면서도 지루하지 않게 펼쳐나가기 마련이고 곡의 절정부에 도달되기까지 긴장은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절정에 이르면 그 마지막에 온 관현악과 그리고 백수십 명이 되는 온 합창단이 다 그 기뻐하며 경배하세 그 멜로디를 노래할 때는 그 음악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전율을 느낄 만큼 정말 그 큰 감동을 주게 되죠. 듣는 입장에서도 그 절정에 이르게 되면 온몸이 찌릿찌릿하기도 하고 전율이 느껴지는데 연주로 직접 이렇게 참여하는 합창 단원이 되거나 아니면 연주자가 되어서 그 곡에 참여한다는 것은 정말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감동과 더 큰 울림이 남아있겠죠. 갑자기 왜 교향곡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이 에스겔서의 마지막 부분인 40에서 48장 이 새 성전의 환상 부분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성경의 첫 다섯 권의 책을 의도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우리는 40장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환상 가운데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되어 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을 너는 다 기록하고 내 백성에게 가서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40장부터 42장까지 초반 3장에 걸쳐서 어떤 건물을 이렇게 안내자의 안내를 따라서 구경하게 되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 건물을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면서 여행하다 보니까 그 건물이 다름이 아니라 새 성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새롭게 건설될 새 성전을 에스겔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그 성전 구석구석을 구경시켜주는 이야기가 그 40에서 42장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그 새 성전의 건물 내부와 외부를 안내받아서 구경한 후에 43장에 가면 그 새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시는 장면이 소개가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재해서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장면을 이렇게 보시면 우리는 그 출애굽기의 후반부 이야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시켜서 성막을 건설하라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친히 성막의 설계도를 모세에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25장부터 31장에 이르기까지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에 이르기까지 성막을 어떻게 지을지 그 성막 안에 들어갈 기물들을 어떻게 준비할지를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모세는 그것을 받아서 내려와 물론 그 사이에 금송아지 사건이라는 큰 배도의 사건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으라고 명령하신 그 식양대로 사람들과 함께 성막을 건설하죠. 성막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설하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충만히 임재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마지막 장인 40장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재해서 구름이 가득했다라는 기록이 나오죠. 마치 그 에스겔서의 40장부터 43장까지 성전을 안내받고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고 그리고 그 완공된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 장면은 출애굽기의 마지막 그 부분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반향시켜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출애굽기 다음에는 레위기가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성막을 지으라 하셨고 그 성막에 임재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민족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성막으로 임재하여 계시고 성막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형성하고 살게 되죠. 그렇게 성막을 건설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려라 라는 명령을 레위기를 통해서 주게 됩니다. 레위기의 순서를 찬찬히 보시면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제사장을 세워라 그 제사장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해라 그리고 각종 절기들을 잘 지켜라 이런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43장 그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임재한 이후부터 오늘 본문인 47장에 이르기까지 43장 후반부 44장 45장에 걸쳐서 46장까지 걸쳐서 그 순서대로 레위기의 순서대로 그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성전에 들어가시고 나니까 번제단은 어떻게 생겼고 그 번제단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바칠 때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또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세우고 그 제사장들에게 특별히 거룩한 곳을 따로 설정해서 주고 그리고 절기들을 지키라는 명령까지 45장과 46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7장에 이르면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성전에서 발원해서 흘러가는 모든 곳마다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는 생명의 강 기사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다음에 보면 그 땅을 나누는 이야기가 또 새삼스럽게 나옵니다. 그 땅을 나누는 이야기는 민수기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이후부터 시작해서 레위기에 나오는 이야기들, 그리고 민수기에 나오는 이야기까지,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까지 다 어떤 모세오경의 순서들을 따라서 이 새성전 환상을 재배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도적으로 이 모세오경의 흐름과 매우 흡사한데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방식으로 이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부분에 모세의 예언, 모세의 축복 기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신명기 33장으로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모세가 자기가 기록한 모든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는 대목이죠. 32장에서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33장에서 이스라엘 각 지파를 향한 모세의 축복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33장 26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모세의 마지막 말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4장 말씀은 더 이상 모세의 말이 아니라 모세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한 기록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실질적으로 자기의 마지막 그 말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축복이 무엇이냐?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편들어 주신다는 것이고 그것이 너희들의 유일한 복임을 명심해라 라는 주제로 모세가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26절과 27절의 표현은 에스겔서 전체의 처음과 끝을 마무리하는 그런 이야기들과 아주 일맥상통한다고 보여지는데요.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하나님이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에스겔서 1장을 가면 에스겔이 처음에 포로로 사로잡혀 있었던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났던 대목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이 계실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포로로 사로잡혀와 있던 그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들, 네 생물들이 이끄는 병거를 타고 그 병거 보좌 위에서 궁창 위에 높이 들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 가득 차 있고 그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의 위엄이 펼쳐져 있는 것을 에스겔이 1장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기 안 계신 줄 알았는데, 우린 다 망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구나.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 민족을 굽어 살펴보시며 어디에 가든지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이미지로 이 에스겔서가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27절에 보시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신다. 이렇게 모세가 마지막 노래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축복을 선언하고 있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신다.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이 말씀 역시 에스겔서 전체의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에스겔서 11장 2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해서 여러 나라로 흩어져 도망다니는 포로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에서 그들을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 있는 여러 나라 각 처소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잠깐 거기에서 성소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이었고 그 예루살렘 성전 시온산을 중심으로 한 유대 땅에서 축출되는 것은 떨어져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쫓겨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그 가혹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에스겔 11장에서도 그들을 쫓아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쫓겨나간 그곳에서 내가 그들과 함께 거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대목이 그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이 에스겔서의 마지막 장을 보시면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만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48장 마지막 절 보시면 48장 35절입니다. 에스겔서 전체의 마지막 장입니다. 어떻게 기록이 되고 있냐면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이제 에스겔에게 다 보여주신 후에 그 성읍의 전체 그 크기를 마지막으로 청량한 후에 그 성읍을 앞으로 이후로 여호와 삼마라고 이름 붙일 것이다라고 이제 기록하는 것으로 에스겔서의 기록이 마무리됩니다. 여호와 삼마 해석이 거기 있죠.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기 거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 새롭게 하나님과 함께 거할 그 새 예루살렘, 새 성전에서 하나님은 그들과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이다. 약속하는 말씀이 에스겔서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마지막으로 한 그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축복의 말씀 속에서 에스겔서 전체의 주제가 이미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 모세의 유언의 말씀, 마지막 축복의 말씀을 받아 에스겔이 그들의 역사가 펼쳐지는 역사의 한 복판에서 이스라엘에게 펼쳐지는 역사적인 사건들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를 지금 펼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무슨 교리적인 설명으로 그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으로, 이미지로 풍성한 그 시각적인 메시지로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도 잠깐 교향곡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제가 반복이 되고 반복이 되지만 지루하지 않고 그 주제가 점점 발전되며 절정에 이르는 어떤 그런 교향곡의 구조와 같이 성경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거하신다라는 주제를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밀고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주제만 계속 노래하는 것이 아니죠. 생각해 보십시오. 25분 동안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25분 동안 이 멜로디만 나오면 그 얼마나 지루한 노래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이사이에 긴장이 있고 뭔가 좀 이렇게 우울해지는 분위기로 들어갔다가 뭔가 좀 이렇게 혼란스러워지는 분위기로 들어갔다가 그러다 다시 그 주제가 등장을 하고 평온을 찾는 것 같고 질서를 찾는 것 같고 다시 또 어떤 긴장이 심해지고 그러다 절정으로 오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교향곡이 무게를 갖듯이 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는 이 주제도 그 언약의 상대편에 있는 인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와 그 실패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긴장으로 말미암아 이 주제가 암울해지기도 했다가 미궁으로 빠져들기도 했다가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그것을 쌓아서 더 큰 성취로 더 큰 주제로 발전시키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한마디로 임마누엘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반복하십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주제가, 이 임마누엘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빈번하게 성경에서는 반복이 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새 성전 환상은 이스라엘의 실패와 패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의지로 그것을 성취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펼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해 주변은 사막지대입니다. 혹시 이스라엘 지역을 성지 여행으로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봤으니까 당당하게 자랑을 한번 하겠습니다. 신학교 졸업여행 때 갔는데요. 이집트를 거쳐서 사해로 진입해서 그 사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갔습니다. 이집트 고센 땅을 떠나서 출애굽 경로를 따라 이스라엘 남단의 사해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된 숲을 구경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막입니다. 오아시스 지역을 가면 드문드문 나무들이 있고 그 대추야자 나무들이 좀 보이긴 합니다만 주로는 황량하기 이를 데 없는 돌, 돌산, 덤불 이런 것들만 가득 찬 사막지대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해를 들어가면 사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사해가 짜다 짜다 하는데 짜다라고는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이렇게 죽음의 물인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쓰디쓴 짠물이 나옵니다. 일반 바다에 비해서 염도가 10배 이상 높다라고 합니다. 사해에서는 그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수영입니다.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수영을 하는데 수영을 하면 안 됩니다. 안 해도 뜨거든요. 수영을 한다고 첨벙첨벙 되면 옆 사람에게 눈에 그 물이 튑니다. 사해 물이 눈에 들어가면 누가 망치로 눈을 때린 것 같은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나와서 얼른 흐르는 물에 씻지 않으면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해는 생물이 살기에 부적합한 너무나 진한 소금물입니다. 박테리아나 미생물 외에는 살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죽음의 바다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생명의 바다로 바꾸는 이미지를 여기서 주고 있는데 그 지역의 지리를 잘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볼 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었겠으며 얼마나 큰 변화라고 여겨졌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변화를 일으키시겠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그 성소로부터 생명이 흘러나와 죽음의 바다까지도 생명으로 풍성한 강으로 바다로 바꿀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풍성한 생명, 죽음마저도 생명으로 바꾸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사해라는 배경으로 더욱더 극대화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이미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또 발전되고 다시 또 증폭되는지를 요한복음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득혀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명절 끝날에 성전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명절은 어떤 명절이냐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에 성전에서 어떤 의식을 행하셨냐면, 제사장들이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와서 번제단에 물을 붓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을 적시고 물이 이렇게 사방으로 흘러가는 그런 어떤 장면을 연출하죠. 이 의식은 에스겔서 47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는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 온 세상을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라고 고백하는 그 백성들의 어떤 신앙 고백적인 행위였습니다.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식이 행해지고 있었던 때 제사장들이 열심히 물을 길러다가 번제단에 쏟아붓고 그 번제단에 쏟아부은 물들이 이렇게 밑으로 흘러나와서 퍼져가는 그런 장면들을 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본 것은 상징에 지나지 않는다. 너희들이 본 것은 너무나 작은 비유에 불과한 것이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에스겔서의 말씀을 한번 보았느냐? 하나님이 새 성전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그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 발목을 채우고 무릎을 채우고 허리를 채워서 사람이 능히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되고 그 강이 사해 바다로 흘러가서 그 사해 바다를 죽음의 바다가 아닌 생명으로 풍성한 바다로 바꾸고 모든 생물들이 거기에 살고 강가에는 나무들이 자라나고 그 나무들에서 열매가 나오고 잎사귀들은 약재료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예수님이 담대하게 선언하시는 내용입니다. 에스겔서 말씀을 배경으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에게 무한한 생명이 흘러나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받아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가 요한복음 앞에 4장에서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께서 대화를 했을 때에서도 발견할 수 있죠. 물을 한 잔 다오. 그러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내게 주는 물을 마시면 네 배에서 영원토록 샘솟는 물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대목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생수의 근원은 누구시냐? 사람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사느냐? 인간을 살게 하는 삶의 근본 조건은 무엇이냐?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예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구현한 인물이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나를 영접하면, 나를 그 마음속에 두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임재로부터 물이 풍성한 강물이 흘러나오는 그 에스겔의 말씀처럼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풍요로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복을, 주시는 복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이미지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제를 부각시켜주고 있는 말씀들은 계시록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요한 계시록을 가겠습니다. 모세오경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다 보게 되는데요. 요한 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예,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십니다. 모든 아픔은 사라지고 새로운 삶이 펼쳐지죠. 22절을 보시면 그 성에서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예, 거기에는 성전이 없다는 거죠. 에스겔은 새 예루살렘에서 새 성전을 보고 그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았는데 요한 사도 요한이 계시록 마지막 날에 마지막 환상을 본 데에서는 성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없대죠? 하나님이 친히 그 어린 양과 함께 계셔서 그들에게 성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성막은 하나의 상징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상징입니다. 실제가 계시기 때문에 상징 자체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는 마지막 모습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도 제사 제도도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사는 예수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영단번으로 완료되었고 예수께서 완성하신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영원히 정상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때는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사망이 없는 새 바다가 생명으로 풍성한 새 바다가 된 것처럼 고통과 아픔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들이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으로 가득 찰 것이라는 종말론적인 환상을 요한계시록께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새롭게 제시된 것이 아니라 이미 모세의 그 마지막 말씀에서 그리고 선지서들에서 특별히 에스겔서의 그 새 예루살렘 성 환상에서 예수님의 성전에서의 외치는 그 외침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반복된 주제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그것만이 너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는 유일한 길이다, 다른 것으로 너희의 삶을 채우려고 하면 그것은 헛될 뿐이다, 잠시 잠깐일 뿐이다, 영원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만이,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서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친히 그 동산에 거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원래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었고 삶의 방식이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인간의 삶의 본연의 모습을 하나님이 완성하고야 말겠다라는 것을 성경을 여러 성경의 내용들을 거쳐서 확증하고 확증하고 확증해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그려 보이실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다, 대단원의 막이 거기에서 끝날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약속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환상이 주어졌던 배경들을 다시 떠올려 봐야 됩니다. 환상은 언제 주어졌는가? 요한계시록의 그 새 예루살렘 환상은 누구를 위해서 주어졌는가? 박해받는 교회를 위해서, 세상에서 죽음의 권세 아래 신음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주신 환상이었고, 에스겔서의 그 환상은 포로로 사로잡혀가 있는 유대인 백성들, 이제 우리는 끝났나 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백성에게 주신 환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믿어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이 계획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과정이다.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의 결과를 보게 하셔서 그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구나, 그것으로는 답이 되지 않는구나를 확실하게 하시기 위하여 거쳐가는 하나의 착오점, 시행착오점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영원한 그들의 운명이 될 수는 없다. 하나님이 의도하고 계신 운명은 그것이다 라고 믿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포로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 사람으로 그 포로 생활을 견뎠을 것입니다. 포로 생활 자체가 바뀐 것이 아니라 포로 생활을 견딜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참 만만치 않은 세상입니다. 당군 이래 우리는 가장 부유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하지만 이 부유함이 그게 달아에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결핍을 느낍니다. 물질적인 부가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마저도 공평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상대적인 박탈감도 심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는 그런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 우리에겐 이 약속이 있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 그 약속을 바라보며 고난으로 또 시험으로 도전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답을 이미 가진 것이 아니라 답이 약속되어 있는 자로 그 자리를 지키며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그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또 새로운 약속이 주어지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오시고 그 예수가 부활하신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요한계시록의 환상도 그냥 단순히 종말론적인 마지막 날에 있을지도 모르는 비전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설득된 자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 어려운 삶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있었던 것처럼 죽음의 권세가 여전히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을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고 서로를 또 그렇게 격려하는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며 결국 우리의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마무리하시리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죽음의 바다를 가득 채우고 그 죽음을 생명의 풍성함으로 바꿨던 것처럼 죽음밖에 결과될 것이 없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으로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일들을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